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독신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재혼할 것인가. 여러분, 이 결혼의 문제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만족, 또 문제와 갈등, 불만의 많은 부분이 결혼 생활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결혼과 이혼과 독신과 재혼의 문제를 말하면서 인생의 삶의 법칙을 더욱 심도 있고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혼에 관련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배우셔야 돼요. 아마 배우고 계실 겁니다. 아마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배운 것이 나의 삶 속에 적용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결혼과 독신에 관한 포괄적인 설명을 계속하는 가운데 결혼하지 아니한 자, 곧 처녀로 부르는 대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처녀라는 이 단어는 여성 관사와 함께 사용돼서 늘 여자에게 쓰였고, 복수형으로 쓰일 때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로부터 구체적인 말씀을 받은 것이 없기에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권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랍니다.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좋다. 그리고 이 문제를 마지막 때에 있을 환란과 어려움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임박한 환란, 결혼 생활의 고난, 이 세상 외형의 지나감, 이런 귀절들이 계속 나와 있어요. 바울은 결혼 생활을 하기로 한 자는 누구나 현실, 곧 육체적인 삶에 있어서 고난을 겪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결혼 생활을 했다면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결혼 생활한 것은 그건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갈등과 싸움과 다툼과 견해 차이와 선호도 차이, 이런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겨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돼요. 갈등과 양보, 화해와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하기 싫은 사람은 혼자 살아야 돼. 그리고 결혼한 자는 마음이 갈라지고, 이렇게 말해요. 집중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에. 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또한 배우자가 있거든요.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일에 염려해야 이게 갈라지고, 염려라는 그 단어가 갈라지다 이런 뜻이에요. 둘로 나눠지다고 하는 것이 염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결혼 생활에서 겪는 이러한 현재의 고통이라고 표현한 이 일들을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견디고 그분을 섬기는데 한평생 헌신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결혼했느냐 아니면 독신이냐, 이 위치를 바꿀 생각을 하지 마라. 내가 결혼하면 나아지고 또한 혼자 살면 좋아지고 이런 그것이 너를 행복하게 하거나 너의 인생에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는 것이다. 결혼이나 독신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새로운 실제, 즉 모든 것의 그 목표와 초점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돼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독신으로 살아도 그리스도께 맞춰야 돼, 그게 바로 사는 인생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초점과 기준이 무엇입니까? 초점이 없어. 삶에 눈에 초점이 없는 눈을 무슨 눈이라고 그래요? 지금 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입신 들어가려고 그러고 있어. 초점이 없는 눈, 그게 뭐예요? 근데 그 초점이 없는 눈은 그래도 괜찮은 거야. 삶에, 인생에 초점이 없어. 이 시간 나의 삶에, 남은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삶의 초점, 기준, 그건 뭐예요? 바울은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이 결혼 생활이든 독신 생활이든, 그러나 그때가 단축되었다고 29절에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되어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The time is short. 스스텔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한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제한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싫어요? 그래도 제한되어 있어. 오래 살고 싶어? 안 죽고 싶어? 그러나 안 돼. 제한되어 있어. 천년 만년 살고 싶지만 안 된다니까요. 제한되어 있다니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은 기회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제한되어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따라 주어진 기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는 모래시계처럼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래시계 알죠? 모래시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모래가 조금씩 흘러가서 그것이 딱 끝나요. 그러면 그 안에 장기를 둬야 돼. 시간이 짧다고 하는 것은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저와 여러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카톡이 하나 띵동 왔어요. 저녁 10시 반에. 성도는 아니겠고 누군가 봤어요. 사진 한 장과 함께 카톡이 왔는데, 주의를 지키고 싶은 한 목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자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내일 주일이라 가서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병상에 있는. 바울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주님이 다시 오심에 우선순위를 둔 그런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단축된, 제한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 살 날이 얼마 남았을까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살까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나는 1년을 10년처럼 살아. 1년을 10년처럼 산대요. 왜? 이제 너무 귀하니까 이 시간이. 나이가 들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더 할 일이 많어. 더 소중해. 더 귀해. 더 제한돼 있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바울은요, 이렇게 우리의 시간이 단축되어진 거로 하면서 다섯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같이 하고 기뻐하는 자는 기뻐하지 않는 자처럼 하고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다섯 가지 예를 들었어요. 결혼, 우는 것, 기뻐하는 것, 매매하는 것, 사업하는 것. 이 다섯 가지 예를 드는데 여러분, 결혼도요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결혼 생활에 너무 힘드신 분들 조금만 참으시면 돼. 조금만 참아요. 무슨 얘기냐면 결혼이 나의 삶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결혼한 자나 결혼하지 않는 자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행복이고 만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는 것과 기뻐하는 것. 우는 거는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는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자는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해요. 우는 일도 있고 웃을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우는 것도 상대적인 것이에요. 비극으로 보이는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비극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슴 아프고 아직도 가슴에 맺혀있는 그런 비극같이 보이는 그러한 일들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우리의 그런 모든 슬픔들을 제거하시고 우리 눈에 있는 그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 함께 영원한 기쁨의 삶을 누릴 것을 생각해 볼 때 현재 내 삶 속에 있는 그러한 기쁜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신자에게 울음을 주거나 웃음을 주는 것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매매하고 사업하는 것, 물건을 매매하고 사업에 종사한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돈 벌어야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 다 놓고 가고 다 쓰지 못하고 가고 다 완성하지 못하고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소유하지 않은 자처럼 살고 쓰고 누리고 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오라는 거예요. 소유하려고 더 벌고 더 아끼고 더 쌓아놓으려 하지 마세요. 이건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더 소유하려고, 더 벌려고, 더 아끼고, 더 쌓으려 하지 마세요. 그게 신자의 삶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대표적인 그러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종말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대하고 살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결혼, 웃을 일, 기쁠 일, 울 일, 돈 버는 일, 이런 일들을 영원한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대하고 결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 그게 신자의 삶이야.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라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결혼하는지 독신으로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그 기준은 내가 어느 쪽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쪽이 생활의 안정이 될까? 어느 쪽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느 쪽이 더 승진할까? 어느 쪽이 더 내가 행복할까? 이런 기준으로 삶을 결정하고 결혼을 결정하고 독신을 결정하고 이혼을 결정하고 재혼을 결정한다. 그것이 잘못된 거야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표면적인 일들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문제, 현실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졸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눈 뜨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 데 있어 딴 데 보고 있거나 딴 짓 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근데 왜 딴 데 보고 있어? 왜 눈 감고 있어? 좋은 거는 할 수 없어. 어제 잠을 못 잤으니까. 그럼 봐줄게요. 근데 눈을 마주쳐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으면 안 돼요. 삶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오늘의 문제, 현실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뭐냐면 너의 염려, 관심이에요. 컨선이라고 영어에 나와 있는데 너의 염려, 관심과 기쁨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결혼하는 것을 우려하는 두 번째 이유예요. 이것이 뭐냐면 결혼하면 마음이 갈라진다. 갈라지는 그 마음이 염려라는 표현이에요. 32절에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니까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여러분, 장가간 사람은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에요. 장가 이미 갔으면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고민하며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 견뎌. 이 말씀은 결혼한 사람의 이 갈라짐은 불가피하게 배우자를 위해서 주의와 관심과 시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빼앗길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혼하는 것처럼 세상의 일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부적합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신이나 결혼 그리고 통상적인 일상생활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섬김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있든 어떤 내가 일상적인 모든 일을 하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으로 살 때 주님이 기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기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쁠 거예요. 주님이 만족하시면 우리도 만족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내가 만족이 안 돼요. 해보세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결혼을 했든 독신이든 마음에 갈라짐 없이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당신의 헌신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 36절부터 40절 말씀이에요. 3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내가 이것을 말함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설교하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결혼과 독신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듣는 성도들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한 거예요. 올무가 아니에요. 여기 영어로는 restrict, 제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와요. 유익을 가져오든지 올무에 걸리게.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아니면 외국어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이해된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결혼과 독신에 관한 말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의 유익될 것이다. 올무를 걸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딱 듣거나 읽거나 대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해요? 결정을 요구해요. 선택을 요구해요. 순종을 요구해요. 그냥 냅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그 말씀이 그들의 심정을 건드리고 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기분 나빴어요. 이리테이트하게 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회개하고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3천이 되었어요.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심령에 찔려서 돌을 던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래요. 부담스러워. 어제 어떤 형제님이 나한테 좋은 이야기를 줬어요. 요즘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대. 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그게 뭔 소린가 했어요. 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된대. 설교를 하면 늘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 있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러면 아무도 상처를 안 받는데 아무도 기분이 안 나쁘대. 참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오? 책망하시든지 위로하시든지 격려하시든지 용기를 주든지 믿음을 주든지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하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설교란 설교한 후에 거꾸러지든지 거꾸러져서 회개하든지 돌멩이를 맞든지 둘 중에 하나를, 그게 참된 설교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말들이, 이 말씀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그들에게 유익되게 하는 그 말씀인데,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회개해야 할 것들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고쳐야 할 것이 많은 것이 아닙니까? 또한 돌이키고 반성하고 바꿔줘야 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우리를 흔들고 깨우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좀 제대로 좀 들으세요. 말씀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맨날 똑같이 몇십 년이 지나도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전하면 너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올무를 놓으려고 한 것이 아니야. 이제 바울이 전한 말씀에 대해 고린도 교인들은 반응을 해야 합니다. 결혼이든 독신이든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겠다고 결정한다면 그것은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자신의 굳은 확신으로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독신으로 그냥 지내기를 결정하는데 네 가지 기준을 간단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굳건한 마음으로 정해라. 부득이한 일이 없이 해라. 자기 뜻대로 해라. 그리고 결정해라. 그리고 재혼에 대해서도 말할 때 주 안에서 재혼해라. 여러분, 많은 미혼 남녀들은요, 하나님이 자신이 독신으로 지내기 바라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일로 여겨요. 아니, 날 독신으로 살라고 하다니. 그런데 반대로요, 많은 결혼한 기혼 남녀들은 여러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살아야 하는 이 현실을 견딜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삶의 만족을 얻는 유일한 길은 결혼 여부가 아니다. 성적 매력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을 때만 비로소 온전하다는 생각도 버려라. 왜냐하면 예수님과 바울도 독신이었는데 온전했다. 각 개인에게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나 독신의 목표는 육신적인 지속적인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데 있지 않아요. 결혼이나 독신의 목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곳은 내가 그분의 종이 되어 자원하여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 기꺼이 willingly 자원하여 voluntarily 자유롭게 freely 헌신하십시오. 기꺼이 자원하여 자유롭게 주님께 헌신하세요. 여러분들의 생애를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과 생명까지 헌신하신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주저하고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그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섬김과 헌신은 결혼 생활이든 독신이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한된 짧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어진 생명 주신 이 시간 동안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나의 헌신과 순종과 사랑을 다 받으실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은 지나가고 그때는 점점 짧아지고 있기에 지금 내가 심각하고 중대한 일처럼 보이는 것 덧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승리도 패배도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슬픔도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선언하며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를 향한 주의 소리가 들렸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심하시고 결단하세요. 무기력한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무의미한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초점 없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이 땅에서 이 삶이 제한되어 있기에 너무 소중한 그러한 기회요 시간인데 주님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주님께 헌신합니다. 저 받아주세요. 제 인생 받아주세요. 그리고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결심하십시다. 이런 결심과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진정한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 여러분을 드리세요 주님께. 여러분 자신 드리세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절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 되신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받으세요, 주님. 그리고 주의 영광 위해서 써주세요. 모래시계처럼 나의 인생의 시간이, 나의 기회가 점점 짧아지고 있지만 마지막 한돌까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고백 드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의 남은 시간들을 살아야 할지, 내게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대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믿음의 헌신의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주께서 받으시고 저희들 축복하셔서 하나님 영광위에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그리고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